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모스크바 남동부 랴잔주 파벨 말코프 주지사는 13일 텔레그램을 통해 랴잔 정유소가 드론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초기 정보에 따르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닌그라드 지역에도 이날 우크라이나 드론 한 기가 정유 공장으로 접근했지만 이 드론은 정유 공장에 다다르기 전에 무력화됐다고 현지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접경 보로네즈 지역 상공에 대규모 드론 편대가 출현했으며 30대가 넘는 드론이 요격되는 과정에서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또 다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벨고로드에 있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청사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현지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공격으로 건물이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들 지역을 포함해 브리안스크, 크루스크 등 밤사이에 총 58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12일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안보 지원 패키지는 2021년 8월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국방부 재고에서 제공하게 될 55번째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스팅어 대공미사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제용 추가 탄약, 각종 155mm, 105mm 포탄 등 무기와 예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재고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 자금이 부족해 지난해 12월부터 이 같은 대통령 인출 권한을 통한 지원을 일시 중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재고를 대체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기존 책정분 추가 자금을 통한 계약상 절감을 확인한 후에 이 같은 특별 패키지를 국방부가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조지아와 미시시피, 워싱턴 주 등에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1,968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실시된 이들 지역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1,215명의 대의원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지명이 확정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유권자들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할지 아니면 다른 이들이 이를 무너뜨리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공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해온 이민정책의 전환 등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경제를 세계 최고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12일 홍해상에서 미 해군 함정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테러리스트들이 12일 오전 2시에서 4시 30분 사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홍해의 미 해군 구축함 라분함을 향해 근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라분함에 맞지 않았으며 부상 등 인명피해나 선체 손상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5일에도 홍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카니함을 향해 대함 탄도미사일 한 발과 단방향 공격용 드론 3기를 발사했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주에서 또다시 무장 괴한들에 의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은 현지 시각 11일 밤 12시 무렵 카두나주 부다 마을을 공격해 최소 61명의 주민을 붙잡아갔다고 현지 주민들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부다 마을에서 160km가량 떨어진 같은 주내 쿠리가 마을의 한 학교에 무장 괴한들이 닥쳐 학생 등 약 300명을 납치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긴밀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했을 것이라고 미국 북부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라진항에서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의 입항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4도, 최고기온 1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긴밀해지는 북러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도발 행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면전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12일 우리가 보는 도전과제 중 하나는 북러관계 진전으로 김정은이 점점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challenges that we see is sort of a factor in this landscape is that he is potentially feeling increasingly emboldened by virtue of...
헤인스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가 2024 연례 위협평가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푸틴이 군수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금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푸틴이 결과적으로 유엔 안보리나 다른 곳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특히 핵 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맞설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as a consequence is less likely to effectively stand up for example in the UN Security Council or in other places to push back against North Korea's
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는 오판의 위험과 우려를 다소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들을 거론하며 앞으로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의 여러 수사들과 행동들은 더 도발적이며 특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한국을 주적으로 지목하고 이것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가 남북 해상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 등지에서 일종의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다만 우리는 그가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지만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assistance that is contemplated in the supplemental is absolutely critical to Ukraine's defense right now. And without that assistance, it is hard to imagine how Ukraine.
헤인스 국장은 추가 예산 안에서 고려된 지원은 현재 우크라이나 방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극도로 힘들게 이룬 진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의 탄약 생산과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전날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언급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 양자, 3자 차원의 협력 확대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 모두 발언에서 네 나라의 이런 협력 증대와 원조 및 군사, 경제, 정치, 정보 교류에 대한 의지는 각국의 개별 역량을 향상하고 경쟁적 행동들에 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외부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각국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공식적인 동맹이나 다자간 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Nevertheless, we assess these relationships will remain far short of formal alliances or a multilateral axis. parochial interests, desire to avoid entanglements.
국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서로의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는 욕구와 서로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심은 이들 국가 중 한국과 미국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협력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국가 사이 힘의 역학관계는 변화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원이 필요한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이 오랫동안 원해온 것들을 들어주면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비확산 규범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정보위원장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미국의 적들이 반미주의를 표방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 이란과의 관계를 활용해 국방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not forget that North Korean munitions factories are supplying Russia with weapons and artillery shells to use against Ukraine.
또 북한의 군수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와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위원장 이밖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비행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적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11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국방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가 안보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 무기고를 확장하는 데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특히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역량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결함을 상쇄하며 강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옵션을 김정은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틈새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은 영내 미사일 방어에 맞서고 핵탄두 운반 옵션을 다양화하며 2차 타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순항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영내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더욱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점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기민한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북한 사이버 전력은 성숙해졌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광범위한 표적들을 포함한 다양한 표적에 대한 여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히 암호화폐 절도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캠페인을 계속하고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고 현금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추가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 정보기술, IT 노동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운반할 능력을 구축했을 것이라고 미국 국부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위성 역량이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기오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20일 북한은 점점 더 발전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면서 호전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eanwhile, North Korea continues its bellicose rhetoric while test launching increasingly advanced long-range missiles.
기호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북남미 미국의 군사 태세와 국가안보 도전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부사령부는 미 본토 방어 활동을 지원하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미사일 공격 등 기타 항공우주 위협으로부터 북미 영공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후사령관은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활용해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운반할 능력을 구축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위성 역량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13번의 ICBM 비행시험을 포함해 100번에 가까운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으며 ICBM급 추진체를 이용한 우주발사도 3번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인 11월에는 초보적인 정보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 전달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협력을 제공할 경우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북한이 2022년 이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에는 신형 고성능 액체 추진 ICBM과 북한이 처음으로 개발한 고체 추진 ICBM이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고체 추진 ICBM은 액체 추진보다 발사 지원 장비가 더 적어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경보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체계 모두 미국 전역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추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강력한 보안 체계로 인해 북한은 가장 까다로운 정보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수를 확신을 갖고 평가할 순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ICBM 보유량 증대가 우리의 북미 방어 능력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여러 개의 재진입체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추진하고 ICBM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해서 연속 생산 및 배치로 전환하려는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도전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기 NGI 배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NGI와 관련해 2028년까지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국, 특히 북한의 진전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still feel that 2028 is the point where if we have not fielded this system.
이어 하지만 현재 우리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NGI를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포트그릴리 기지에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NGI는 북한과 이란의 ICBM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설계된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현재 지상기반 요격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사일방어청은 12일 GMD 역량과 관련해 NGI 개발과 GMD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예산 27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NGI 개발이나 GMD 시스템 개선에 얼마나 쓰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사일방어청은 GMD 역량과 관련해 NGI의 21억 달러, GMD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에 9억 3,360만 달러 등 총 32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라즈낭에서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의 입항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컨테이너 선적 작업도 다시 관측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2일자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길이 약 115m인 이 선박은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켰으며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도 약 100m 길이로 놓여 있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선박과 컨테이너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에서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두는 앞서 백악관이 군사장비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선적되는 장소로 지목한 곳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의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을 끝으로 이곳에선 더 이상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선박이 입항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선박이 실어가면 바로 채워지던 컨테이너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형 선박과 컨테이너가 다시 관측된 건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현재로선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약 한 달간 중단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번에 발견된 대형 선박이 북한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입항했는지도 아직까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한 점은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이들 선박이 실어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현 대북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엔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 기조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정책의 연속이 될 것 같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협상 재개를 결정할 때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really doubt there's going to be much of a change. I think the policy is likely to be a continuation of the current policy.
세이머 전 조정관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중간 단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 중단이나 핵무기 원료 생산 중단과 같은 중대한 중간 조치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과 북한이 중간 조치를 협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But I don't see any evidence that Kim Jong-un is prepared to accept significant interim steps like ending missile testing.
앞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전국 15개 주와 미국령 3화에서 일제히 실시된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대결하게 됐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의미 있는 군비 통제 논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 3년 반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의미 있는 군비 통제나 군축 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있었다면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what we've been seeing for the last 3.5 years. I don't see any meaningful movement to try to curb North Korean program.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당분간 위험 감소에 집중하고 비핵화 회담은 나중으로 미루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위헌성의 정도는 미한 동맹과 윤석열 한국 정부가 2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위헌성을 지지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반적인 안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미한 동맹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간 조치와 관련해선 이 개념은 전술이나 수사의 변화일 수 있다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이나 한반도 또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위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조치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비핵화는 여전히 최종 목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대사대리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주요 정책 추진이 예상되지 않는다며 위험 감소 조치에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제외하고는 현상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와 영내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과 다소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한반도 정책 관련 공약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안보 관련 참모진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다시 한번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가장 먼저 시도할 일 중 하나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꼽았습니다.
I think if Trump is elected, one of the first things he's going to try and do is start the dialogue that he had with Kim in his first administration.
코브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개인적으로 더 많이 관여할 것이라면서도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번처럼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거나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이 바이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바이든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f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he personally will be more involved, but I don't think you'll see a change of policy.
앤드류어 석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시 만나기로 결정한다면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미한 동맹이나 비핵화를 희생하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미한 동맹의 균열이 생기거나 한반도 비핵화가 후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석좌는 그러나 미북 간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관심이 있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려고 한다는 징후가 있을 때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을 관리하고 악화된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의를 김정은과 타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비핵화라는 개념에 덜 집착할 수 있다며 문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미국이 미한 동맹과 연합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다른 양보를 해야 할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 불가한 사람이라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알기 어렵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 외교를 재개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대가로 대규모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2018년 6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한연합훈련이 매우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때와 같은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of course, we don't really know because Trump is unpredictable. But many people think that Trump may want to resume his summit diplomacy.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김정은과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빅딜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김정은과 협상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 이 문제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I think there's too many people who worked that issue last time who feel burned by and betrayed by the North Koreans. I think there was a real intention on the part of President Trump to give it.
피터스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북 정상회담 대신 모든 종류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역 및 국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한국 내 핵무기고를 재개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먼저 바이든 2기나 트럼프 2기의 북한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그가 영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미 정보당국의 11일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관련해 집행하고 있는 제재를 6개월 연장합니다. 지난달 새롭게 명단에 추가된 북한 국방상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2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및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오는 2024년 9월 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며 제재는 2,100여 개인과 단체에 계속 적용될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근거 없는 군사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2월 24일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략에 대응해 이유는 러시아의 경제 기반을 크게 약화시키고 핵심 기술과 시장을 박탈하며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14일과 15일 EU 이사회는 위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단호히 규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 및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고유한 자위권에 대한 EU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채택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EU 이사회는 또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제재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회피 방지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 수행 능력을 더욱 약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EU 이사회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EU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난달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에 맞춰 발표한 13차 대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에 대한 제재도 유지됩니다. EU 이사회 공보실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EU의 제재를 받는 모든 개인은 정기적으로 유효 여부를 평가받는다면서 가장 최근 시행된 제13차 제재 명단도 이번 결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된 지 2년을 맞아 푸틴 정권의 불법적이고 근거 없으며 부당한 침략 전쟁을 지속시킨 책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대러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해 강순남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이 포함됐습니다. 이유는 강순남 국방상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지지하고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꼽았습니다. 각 회원국들이 제재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고급 차량과 스키장 장비 등 사치품 사용이 계속 포착되는 데 대해 유럽연합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2일 BOA의 관련 질의에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남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도발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비핵화를 향한 조기 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이라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또 각 회원국들이 제재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이 부과한 제재 등 EU 내에서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재 조치의 올바른 적용과 집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각 회원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EU는 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뿐 아니라 제3국 파트너들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치품 사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는 길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전용차를 호위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대형 SUV 차량인 LX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호차로 등장했으며 미국 포드사의 승합차 트랜짓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뒤따랐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은 물론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마식령 스키장 관련 보도 영상에서도 스키장 내에서 외국산 스키 장비와 리프트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고 특히 캐나다 기업 스키두의 스노모빌 차량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스키두 3인승 스노모빌 차량은 신차 기준으로 현재 최소 미화 약 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노모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 EU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채택된 대북결의 2094호를 통해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등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금수 조치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270호를 통해 기존 금수 대상 사치품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스노모빌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장비, 고급 손목시계 등을 추가로 금수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또 EU도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단행한 대규모 대북 제재를 통해 스키와 골프, 다이빙, 수상 스포츠를 위한 물품과 장비를 비롯해 땅, 하늘, 바다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고급 운송수단과 부품을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연식이 30년에 육박하는 노후 유조선을 구매해 국제기구에 등록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롭게 등록한 유조선은 백양산 1호입니다. BOA가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 선적 미상의 블루오션호였던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백양산 1호로 등록했습니다. 중량 톤수 2,998톤인 백양산 1호는 1995년 건조된 이후 일본과 시에라리온, 팔라우 등의 깃발을 달고 운항돼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 내용이 최근 GISIS에 보고된 것입니다. 백양산 1호를 등록한 주체는 북한 평양 소재 백양산 운송회사로 GISIS 자료는 이 회사가 백양산 1호의 소유주가 된 시점을 12월 6일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식이 30년 가까이 된 노후 유조선을 구매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구매한 선박은 대부분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조됐지만 백양산 1호는 이들보다 10여 년이나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선박의 사용 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으로 본다면 사실상 북한은 다른 나라에선 운항이 불가능한 선박을 사들인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백양산 1호가 북한 깃발을 달았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북한이 중국 깃발을 단 중고선박 최소 33척을 구매했다고 집계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북한이 구매해 등록한 신규 선박 약 6척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 달간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한 연합연습, 프리덤 실드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무력 시위나 매체를 동원한 비난전도 벌이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2월 14일 이후 한 달간 미사일 발사 무력 도발을 중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서해 완충구역 포격과 중거리급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5번에 걸친 순항미사일 발사 등 총 11번의 무력 도발을 집중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한 달 동안 잠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 중인 미한연합연습 프리덤 실드가 막바지에 이르도록 이렇다 할 무력 시위 없이 저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프리덤 실드 개시 다음 날인 지난 5일 국방성 담화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한국 서해 5도 상공을 향해 위성 항법장치 전파 교란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특수부대의 대남 침투 훈련을 7일엔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은 제한된 역량을 감안해 앞으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시기를 특정해 도발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그리고 내부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 북한과 관련된 해상 수송로에 대한 차단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는 거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미한연합연습 기간 중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핵무인 수중 공격정 헤이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연합연습 때도 순항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등을 발사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한연합연습 기간 중 북한의 대내외 매체들이 이에 대한 비난기사를 거의 쓰지 않고 있다며 미한연합연습을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선전전을 펴온 전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런 절제된 대응은 대미, 대서방 전선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 정치 일정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선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가 지난 11일 마무리됐고 러시아는 오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선임연구위원입니다.
양회 기간 지나치게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또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굳이 러시아와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정치적 고려들이 시기적으로는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있는 대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 대해선 선거 판세를 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일본에 대해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북일 정상회담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가까이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이 두 국가론의 기초에 한국을 분리시키면서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세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쪽을 강하게 지금 두 개 국가론을 해서 분리시켜놓고 일본,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까. 일본과 국교 정상화라든가 미국과의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트럼프 당선 이후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을 두고 현재 정세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북한이 조만간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프리덤 실드 연습이 끝난 이후에도 미한 훈련이 이어지고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자신의 일정에 따라 국방력을 증강해 나가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도발 여력이 한층 더 제한적일 수 있고 또 미 대선까지 긴 호흡으로 도발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뭔가 세게 안 나오는 거는 훈련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거나 이렇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커다란 2024년 그다음에 25년 이후에 미국 새로운 정부 이런 맥락에서 긴장을 끌어가기 위한 어떤 대류 조절의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시기를 판단을 해서 강도를 점차 높여나가기 위한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등이 있는 4월 중에 군사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하는 등의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강 청진 선봉 오후에는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쪽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 3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맑은 가운데 신의주는 오후에 바람이 좀 불겠습니다. 평양 영하 1도에서 15도, 신의주 0도에서 13도, 황해 남북도 맑은 가운데 용현은 오후에 바람 붑니다. 개성 영하 1도에서 15도, 사리원 영하 1도에서 16도, 자강도 대체로 맑고 중강만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강 영하 4도에서 13도, 강계 영하 13도에서 13도, 강원도와 함경남도는 맑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원산 3도에서 17도, 함흥 영하 2도에서 18도, 평강 4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막다가 청진 선봉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청진 영하 1도에서 14도, 선봉 영하 1도에서 12도 분포 보입니다. 양강도 맑은 가운데 풍산 삼지연으로 바람 붑니다. 해산 영하 7도에서 9도, 삼지연 영하 10도에서 3도 예상됩니다. 동해 대체로 맑고 먼바다는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맑은 가운데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카이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과 아랍세계 각국이 이 지역을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향한 장기적인 길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사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path is clearly there. It's possible and we can see it. There's a path that brings Israel's needs and desires.
블링컨 장관은 그 길은 분명히 거기에 있고 가능하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 통합과 진정한 안보에 대한 이스라엘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열망을 가져오는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다며 이스라엘의 통합과 안보,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방정식이며 이 모든 것은 지역적 약속과 함께 지역적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나는 국가들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From Israel's perspective, if you can have a future where they're integrated into the region, relations are normalized with other countries.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이 지역에 통합될 수 있는 미래를 갖고 또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보장과 약속을 받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며 우리는 이 지역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이 지난 지금 이 중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 중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 궤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고자 하는 더 큰 의지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지역을 위한 두 가지 아주 극명한 대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One is an alternative where you have an integrated region with Israel, integrated with security assurances.
블링컨 장관은 하나는 이스라엘과 지역 국가들과의 통합,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안전 보장과 약속,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은 테러와 허무주의,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와 후티가 파괴하는 것을 계속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만약 당신이 첫 번째 길을 추구하고 당신이 그 통합을 구축한다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끌어들이고 당신이 안보에 필요한 약속을 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 외교가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추구할 의도가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입니다. 전 세계 5살 미만 어린이 사망자 수가 2022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UN이 12일 밝혔습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은행 WB가 공동 작성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세 생일을 맞기 전에 사망한 어린이 수는 49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51%, 1990년 이후로는 62% 줄어든 수치며 특히 말라위와 르완다,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서 사망자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불안정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5세 이전 사망자 490만 명 중 절반이 신생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집중된 이 같은 어린이 사망은 출생 당시의 합병증 등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소스 WHO 사무총장은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그들의 생사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면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12일 새로운 육상 경로를 통해 가자지구 북부 민간인들에게 식량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샤자 모그라비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2만 5천 명분 식량이 이날 이른 시각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규모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기근 직전에 가자 북부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가자 북부에 있는 직통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7일 가자지구 북부 수십만 명의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물품 전달을 위해 가자 접경 이스라엘 군용 도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12일 홍해상에서 미 해군 함정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테러리스트들이 12일 오전 2시에서 4시 30분 사이 후티 반군 통제지역에서 홍해의 미 해군 구축함 라분함을 향해 근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라분함에 맞지 않았으며 부상 등 인명피해나 선체 손상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5일에도 홍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던 미 해군 알레버이커급 구축함 카니함을 향해 대함 탄도미사일 한 발과 단방향 공격용 드론 3기를 발사했었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연합군 함정들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지역에서 발사된 드론 2기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조지아와 미시시피, 워싱턴주 등에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명이 필요한 1,968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실시된 이들 지역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이 필요한 1,215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지명이 확정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유권자들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할지 아니면 다른 이들이 이를 무너뜨리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공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해온 이민정책의 전환 등을 예고했습니다. 또 자신의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경제를 세계 최고로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2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이스라엘 공국정책위원회의 회의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라파에 남아있는 하마스 대대들을 파괴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조직을 재편성하고 무장한 뒤 가자지구를 재탈환할 것이며 우리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인내 불가능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파괴와 인질 구출,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지구로부터의 위협 제거를 언급하면서 민간인들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면서 라파에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같은 발언은 가자 내 민간인 피해 등을 우려해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단행하지 말 것을 국제사회가 촉구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